이제까지 박해 아래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영혼에서의 소망을 제시하는 당부였다면 이 마지막 장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의 질서와 섬김의 자세를 권면하고 뒷부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됩니다. 특히 이 마무리 부분에서는 교회의 사역에 대한 부분을 장로를 비롯해서 젊은이들을 다루는 것으로 단순하지만 그 원리에 있어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서신 속에서의 가르침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과는 전혀 형편이나 성격이 달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나 살아온 환경을 볼 때 극과 극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도의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내용에서는 다르지 않은 것은 같은 예수도의 섬김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초기에 교회 속에서도 서신들을 통해서 보는 이들의 공통점의 원인은 역시 한 주님의 일꾼이었다는 것과 그 가르침의 원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를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구별돼 비록 이 지상에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늘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기관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나 세상이 좋아하는 방법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의향과 뜻을 따라 교제하고 섬기는 세상에서 불러낸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도 세월이 지나도 그 가르침이나 다스림의 원리는 바뀔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국가나 단체들은 대표를 뽑아 권력을 맡기고 그 권력 아래 복종하지만 교회의 대표는 절대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여 친히 자신의 생명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법이요 우두머리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소유격을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오늘의 내용이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로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장로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여기에 교회의 다른 직책이나 사역자들의 명칭이 없는 것으로 봐서 대표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예수도에 가장 가까운 모형의 직책이 장로인 것은 바울이 기록한 장로의 자격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같은데 나타나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흠잡힘이 없는 신앙적 인격을 갖춘 사람들로 예수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복음 속의 장로들입니다. 또 이 말씀이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였을지라도 그것은 오늘 읽는 우리의 신앙이 장로의 수준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데서 우리의 교훈인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0년의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교회들의 영적 문제는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을 자격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우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도의 뜻이나 말씀보다는 사람이 기뻐하고 바라는 것을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교회의 순결성을 잃게 되고 세상의 다른 기관이나 종교단체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결론을 제가 별도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입니다. 여기 첫 번째로는 베드로 자신을 포함해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앞에 선 사람들의 고난의 증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증인. 베드로는 자신이 사도요 신앙의 연장자로서 교회를 사역하는 선택된 일꾼들에게 섬김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는데 자신 역시 같은 입장의 일꾼임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위해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데 이 내용 역시 앞에서 지금까지 말세를 향한 성도들의 삶에 대해 권면해온 것과 다르지 않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으로 섬길 때 거기에 대한 상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증거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1절 첫 부분인데 마치 요한사도처럼 베드로 역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2서 1장 1절이나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신앙에 철저하고 성숙한 사람이 바로 이 장로의 자격을 논하는데 첫 번째 거론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목숨을 내놓고 예수도를 증거했음을 봅니다. 사실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하늘에 맡겨둔 사람들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베드로 사도 역시 그랬음을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장로, 프레스뷰테로스 물론 여기서는 복수로 다 나타납니다만 프레스뷰테루스 원로, 연장자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문의 어른이나 지파의 우두머리로 나타납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레위기 4장 15절 앞부분이죠.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너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민수기 11장 16절 첫 부분이고요. 예수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장로들이 있어서 신앙의 전통을 가르치고 지켰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을 듣습니다. 나중 예수를 죽이는 일에도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마태복음 27장 1절이고 20절에서는 백성을 선동하는 것도 역시 제사장들과 장로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도 장로들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1장 30절이 그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22절에서는 사도들과 함께 신앙의 규범을 정하는 일에 함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하반절인데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면서 당시 신앙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1세기 때 교회 지도자들은 이름에 걸맞은 영광보다는 고난의 앞자리에 선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고백과 같이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은 고난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이러한 사실들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한 섬김은 분명히 이 땅에서는 불이익이고 고난이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여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장로뿐만 아니라 누구나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스데반도 결국 예수님 증거하다가 자기 동족들의 돌에 맞아 죽은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섬기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확신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도를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는 대가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미래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서 주님의 영광을 확보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사실 이러한 약속이 없다면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서 4절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세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1세기 때만 아니라 오늘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면 당연히 이런 자세로 섬겨야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가르치심 속에서 확인되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자원함으로 하며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각각 세 번씩의 자세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들인 교회를 섬기고 돌본다면 반드시 이런 가르침에 합당한 자세로 섬겨야 나중 영광의 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2절 첫 부분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요한복음 10장 11절 상반절에 하셨던 것이나 부활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에 다시 돌아간 베드로 사도에게 직접 세 번씩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하셨던 것을 마음에 두고 하는 당부같이 들립니다. 비록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자로 선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양무리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먼저 아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치 자신을 이끄는 대로 따라야 할 자신의 양떼인 것처럼 생각해서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지 못한다면 벌써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든 섬기든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섬기는 양들은 하나님의 양무리임을 마음에 두고 섬겨야 할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2절 중간인데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맡겨져도 안 되고 억지로 감당해서도 그것은 은혜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을 사주신 감격을 가지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를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한다면 마치 쟁기를 처음 끌게 하는 소처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옆걸음을 칠 수도 있고 뒷걸음을 칠 수도 있는 모양새와 같을 겁니다. 또 다른 경계는 일의 목적에 있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2절 하반절이죠. 말 그대로 부끄러운 이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정당한 이득은 당연한 일한 대가가 되겠지만 영적인 일을 하면서 부끄러운 이득을 기대한다면 서로가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제 3절인데 언제나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권력이 맡겨졌을 때 그것이 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주도의 일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경계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맡은 자, 클레로스라는 낱말은 제비 뽑기, 또 제비, 또 목, 자기 몫을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아받은 자신의 유업처럼 감당해야 할 몫을 의미하므로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신의 기업이라 믿고 의무보다는 권리로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장하는 자세, 카타퀴료라는 글이 있었는데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행사하듯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인데도요. 다만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모범으로 행하라는 당부입니다. 이렇게 섬기기만 한다면 교회에 절대로 문제될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것은 그러한 섬김에 대한 뭡니까? 대가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자세로 섬기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주 예수도만큼이나 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목자는 베드로도 요한도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없을 것이고 이 역사가 닫힐 때까지도 아마 없을 겁니다. 영원한 목자장이신 예수도는 자신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기꺼이 양무리의 본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긴 사역자들이나 일꾼들에게 이 땅에서 받아서 시들어버리거나 이 세상을 떠나면 잃게 되는 시들고 쇠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그 가치가 바뀌지 않는 시들지 않는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영광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이죠. 이 약속 역시 어떤 직책이 되었든지 성도로서 기도인으로서 섬긴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이 땅에 예수도께서 오실 때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왕에 하나님과 그의 교회를 섬긴다면 모두가 다 이런 자세로 섬기고 이런 영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5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는 세절 속에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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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장로의 자격으로 섬기는 사람이건 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섬김을 받거나 아직 초보적인 신앙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관계를 거론하는 로마서 14장에서 15장의 가르침과 공통점을 가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심은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겸손으로 겸손한 겸손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거론한 섬기는 자들에게도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에 모범을 주신 바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5절 첫 부분인데 젊은 자 그리스어로는 네오스 새로운 어린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굳이 연령이 젊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앞에서의 장로들이 연장자들을 의미한다면 거기에 상대되는 젊은 자란 오래 신앙생활하지 않은 새로운 신자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나이가 어린 사람일 수도 있는 명칭입니다. 사실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모범적으로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욱 존경할 만한 일입니다.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겸손하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도 옳지 못한 자세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으로 봐서 신앙의 연장자가 이미 겸손으로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도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했는데 일반적인 겸손이 아니라 다 서로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서의 서로 겸손을 당부합니다. 그럼에도 이것 역시 억지같이 느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종들이 주인의 식탁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어떤 것에 걸리지 않도록 허리를 질끈 동여맨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럼에도 그 허리를 동이는 띠가 뭐라고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띠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지만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5절 하반절인데 최고의 영화와 전기를 누린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누가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잠언서 3장 34절 그렇게 쓰여 있고 6장 3절, 11장 2절, 15장 33절, 18장 12절, 29장 23절 모두가 다 뭐냐? 겸손하라는 그런 당부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겸손할 수 없었어요. 최고의 영화와 부귀를 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말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에 같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신 바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이죠. 세상은 겸손한 자를 바보 취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또 더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6절인데 여기는 독특하게도 아래와 높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도 역시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그리고 때가 되면 쉽지 않은 표현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세상의 강한 권력과 치리 아래서 이끌어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43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권력으로 부리던 이집트의 압제 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 속에서 겸손함으로 능하신 손 아래서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는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마음에 두고 주는 언약으로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은 역시 미래에는 이 약속의 반대 현상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지요.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심하게 낮춤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치도 짧은 세상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이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 속에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역시 이 시간 속에서 겸손으로 섬기는 것이 그 비결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절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 역시 시편 55편 22절에 다윗의 시를 70인역으로 자유로이 인용한 내용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본문입니다. 신앙의 모범이었던 다윗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역할과 삶이 가능했던 겁니다. 앞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였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가능했다는 겁니다. 뭘 맡기는 겁니까? 받을 영광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이치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요구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비록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나타난 반응이나 불이익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보상받고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도의 피에 의해서 거듭났다면 우리의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염려는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맡아서 이끄시고 관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사람의 염려를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시죠. 27절 보면 너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치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시작해서 염려는 바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의 몫이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마치 이 말씀과 짝과 같은 말씀을 바울사도는 로마의 옥중에서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마치 이 7절의 말씀을 풀어쓴 것 같은 형태로 어떻게 맡길 것인가에까지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로 맡기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삶의 문제는 스스로 고민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맡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오직 모든 염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면 그런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책임지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항상 듣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고 힘겨우면 염려하죠? 맡기라는 말이 본래적인 의미로 던지라는 말이에요. 던지라는 겁니다. 염려는 던져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실제로 염려를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통계적으로 보면 95% 이상이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어디 염려를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미래의 소망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